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하루도 주님 은혜로 잘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면 또 연약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범죄하고 그렇게 살 텐데 성령 하나님 또 지켜주셔서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나고 우리의 바쁨과 피곤을 뒤로 물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며 경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번민과 고민과 두려움과 하나님 영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시켜 주시고 또 편안함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귀한 이 저녁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부른 거는 3절이 없네요. 2절밖에 없네. 제가 올 때는 늘 준비를 해서 오는데 앞만 봐도 3절이 없네. 근데 왜 3절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3절 나중에 작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 참 좋은. 이거 나온 지가 한 30년, 40년 됐죠. 그렇죠? 옛날에 이거 많이 불렀습니다. 뭐 남자 여자 나와서 뚜엣하면서 뭐 하이도 넣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우리 한번 보십니다. 오늘은 29번부터인데요. 이거 앞에 24번 있으면 한번 봐주실래요? 24번. 이거 못 받으신 분들은 늘 방송실에 이야기하면 원본이 다 있으니까요. 빠진 것들 있으면 다 한 번씩, 꼽으셔가지고 한 번씩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다가 24번, 제 24문.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는데요.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조가 잡혀 있습니까?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니다. 제24문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아멘.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이 말이 있습니까? 이 말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5번 답을 한번 보십시오. 답.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면서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다가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하셔서 분명히 삼위로 계신데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호, 그거 상식이지. 대체 common sense. 하나님 몇 분이에요? 세 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그런데 삼위가 계십니다. 그걸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해주실래요? 그럼 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죠, 뭐. 26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사도신경을 얘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게 무슨 뜻입니까? 27번. 그거를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천지 전능하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천지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드신 것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보존하시고 하는 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28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와 하나님께 세상을 끌고 가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28번 제가 묻고요. 천천히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8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십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런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요 며칠 동안 CPM이라는 데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CPM은 뭡니까? 그러면 RCA 내에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회 출신들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게 CPM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타이완 사람도 있고 싱가포르 사람도 있고 이번에는 라오스 사람도 왔고요.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한 50몇 명이 모였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30몇 명이 왔습니다. 거의 40명이 좀 못 되는 그 정도까지 왔는데 일본 사람은 몇 명 온 것 같아요? 짐작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세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네. 일본 목회자는 딱 한 번 온 거이죠. 일본 참 기이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분들은요 예수 전도를 500년 전에 받았습니다. 우리 저 밖에 보면 대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나오는 책. 대망이라는 책 보면요 500년 전에 벌써 신교 구교가 들어와서 그때 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날 때 그 군인들 임진왜란 일어날 때 장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나서 좌절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몇백 년 전에 자기들에게 이렇게 뼛속에 내려오던 그런 게 있어요.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교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느닷없이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 허무함과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 좌절감을 어디에서 얻어볼 데가 없어서 교회로 몰려오니까 교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교회는 무슨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리 준비가 안 돼도 교회는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교회들이 채워지기에는 아직까지 이 나라가 준비가 안 된 나라입니다. 일본은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사회 정의,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불쌍한 사람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로 몰려오니까 교회에서 머리를 싸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의 가슴의 허진함을 채워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해줄까. 그래서 개발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적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가르쳐주자. 하나가 영어 가르쳐주는 거고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너무 가슴 속에 허전함과 어떻게 풀어볼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껏 안 해봤던 포크댄스를 가르치자. 그리고 포크댄스하고 영어를 막 교회마다 막 가르칩니다. 성도님들 근데 그거 알아요? 영어는 교회 안 와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 훨씬 재미나게 합니다. 댄서는 어때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막 댄스하는 것보다는 카바레에 가서 한잔 쫙 하고 탁 이렇게 해서 뭐 맞춰가지고 하는 게 훨씬 재미납니다. 왜 교회 옵니까? 그거 배우러. 교회가 문을 다 닫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다 빠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을 한번 복음화시켜보나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놓치질 않나 그러고는요. 온갖 재정과 모든 그 당시의 프로그램과 좋은 첨단 기자재를 동원해가지고요. 일본에다 갖다 퍼붓습니다. 전후에.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캐톨릭이 60만. 이상합니다. 통일교가 30만. 개신교가 한 60만. 여기 한 오래전 통계지만은요.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일본이 그렇게 붙질 않는 거 있죠. 일본은 지금도 전 인구의 뭐 1%도 안 됐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1%도 안 된다 그럽니다. 개신교하고 구교하고 합쳐서 일본이 2억이 넘잖아요. 1%면 200만이에요? 예. 1% 그 아직까지도 개신교하고 신교하고 합쳐 가지고 1%가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머리를 다 짜내 가지고도요. 그 나라를 그렇게 복음화 시키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예수가 변질되거나 예수가 희석되거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일본 선교지에 지금 이제 예수님만 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와서요, 조금만 얘기하다 이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포기를 하잖아요. 다음에 얘기해야지. 다음에 얘기해야지. 이 사람은 준비 안 됐고. 그러다 보면 뭐 이제 하늘나라, 아니요, 죽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러는 게 인생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모여가지고 한 50여 명의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라오스에서 두 분이 왔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넓은 일본,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줬는 그 일본에서는 딱 한 명이 왔습니다. 딱 한 명. 그것도 목회를 안 하는 분인 것 같아 제 보기에는 그냥 일본 교회 그냥 대표로 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40명 가까이 될 거예요. 4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 얼마나 예절 바랍니까? 탁 거기 왔는 일본 분하고도 얘기를 보면 탁 끊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때 보면 좀 민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좀 이렇게 찡그러지고 어떨 때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도 이번에도 막 손 들면서 욱욱 하는 사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근데 그런 성격이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서 그렇게도 거기에 막 갖다 퍼부어 놓은 일본은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그날 그렇게 퍼부어놓은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한국은 성격이 이렇건 저렇건 간에요 고마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있죠. 오늘 이제 한번 보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꼭 정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을 꼭 정리해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믿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문장으로 조금 이해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하이델베르그라는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꼭 공부시키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공부시켜요? 딱딱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문장을 좀 현대말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 앞에 성도 여러분들 내주는 거 그거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좀 쉽게 해보려고 해도 이걸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다 굳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29번부터 한번 보십니다. 29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 이렇게 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지난주까지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를 오늘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번 보십니다. 제29문 제가 묻고 성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세주라는 그 뜻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예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를 왜 구세주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왜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럴 때 답,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고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지금 계속해서 종교 계통이나 철학 계통이나 세상 돌아가는 그 보면요. 종교 간에 뭐를 하자고 그럽니까? 대화를 하자입니다. 캐톨릭하고 불교하고도 대화하고 마오메 교하고 유교하고도 대화하고 유대교하고 뭐하고도 대화하고 대화 좋죠. 대화 나쁜 거 어디 있어요. 커피 한 잔하고 대화하고 껄껄 웃으면 좋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종교가 혼합되는 것이죠.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분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그걸 표현을 다 빼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만은, 그런데 개신교만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을 것 같으면 다른 걸 믿으면 되죠. 근데 다른 걸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누구 외에? 예수 외에. 그 예수님만 구원이니까 대화하자 그러면 가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너희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는 왜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서클 내에도요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만 아니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서클 내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을 주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매일 이거 뭐 아는 거니까 넘어가지만, 그 마리아라는 그 여자, 우리는 성모라고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마리아 보고 성모라고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될 그 처녀에게 나타나서 너 임신한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게 어땠을까? 그 기분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막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해가. 임신된 거 이해 잘하는 거 둘, 잘 못하는 거 둘째 치고, 그 마리아가 그 말을 수긍해서 네 그러기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으시는데, 예수님이라는 표현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표현이 같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이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예,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 간에 대화하자는요, 전부 보시면 뭐를 뺍니까? 예수를 뺍니다. 그리고는 부처도 좋다, 하나님도 좋다, 마음에도 좋다,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목적지는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목적지는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타적이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게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9번 한번 보십시오. 문제,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세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뭐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 가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외우십시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무슨 이름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이름만 주셨다고요? 예수 이름만 주셨다고.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에, 예수님에게 따라 붙은 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는 좀 신학적이면서 우리가 알아놓으면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좀 폭넓게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말 거는 뭡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천상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30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 목사님은 왜 그 종교 대화하고 그 아름다운 참 그거를 왜 그렇게 반대하시나? 저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게 되게 좋아합니다.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나면 모르지만 우리 서로 대화해서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보자 이런 데는 저는 가지를 않습니다. 30번 제가 묻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일단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은 질문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인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일을 행하면 또 뭐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자를 섬기면 뭐 마리아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뭐 섬겨서 주님께 나갈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30번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0문. 그렇다면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유일한 구주 예수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멘. 만약에 이제 성경 말씀 보면 그게 있습니다. 예수를 전해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안 되지.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것을 보고 감동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셔야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아니지. 너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갖고만은 하나님께 못 나가. 어떤 성자나 아니면 다른 존재가 중간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뒤에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큰 소리로 먼저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권능을 다리를 놔주고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중보자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참 사람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조금만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이게 굉장한 신앙을 방어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엄청난 툴이 됩니다. 굉장한 툴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딱딱하셔도 이거 딱딱해요? 아니에요. 예, 고마워요. 우리 젊은 사람들 바람 잡아줘서 고마워. 어떨 때 장사할 때는 바람 잡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람 잡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참 올라가는데 사실은 조금 딱딱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좀 덜 딱딱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소화시켜내면 평생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 우리 교회에서 켈빈 기독교 강요도 했습니다. 이런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하이 인텔리만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저도 하면서 저도 복이라. 왜냐하면요, 이거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이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이델베르그 한다는데 꾹꾹 앉아 계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다 그랬는데 꾹꾹 앉아 계시고 어떨 때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한다 그랬는데 앉아 계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해 보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몇 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지금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성인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어떤 성인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답은 한 줄만 외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뒤에 복잡 안 해도 됩니다. 왜 아니에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 보면 아니에요.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사람이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전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입니까?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아, 이 성경 말씀 믿으시죠?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 관한 이 예수라는 이 발음은요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이가 다 빠지셔도 예수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말을 못하고 의식이 혼미해도 머릿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셔야 되는 거 있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 손 붙들고 건너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이 공부를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목적입니다. 아이들 공부 많이 시켜야죠. 좋은 거 공부시켜야죠. 건강하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가슴에 심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아이들이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면요.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휘청휘청. 인터넷 들어가서요. 어떤 모임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을 사귀는지 이런 동호회 같은 거 한번 쳐보시면요. 이게 막 자살, 폭탄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왜 고등학생이 대학생을 찔러 죽였잖아요. 걔들 카페가 뭡니까? 죽은 사람 뭐 영을 어떻게 해서 하는 그런 카페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애들이에요. 수도 없이 아이들을 흔들립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자녀들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외로움 타면 그런 데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딱 무장이 돼 있으면요. 그런데 자기도 외롭죠. 자기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휩쓸리지가 않습니다. 이 30번.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믿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없습니다. 31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럴 때 앞에 뭐가 따라붙어 다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따라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크리스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따라다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있는 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예수쟁이. 맞아요? 하나는 그리스도인. 이렇잖아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이렇게 미쟁이, 또 무슨 쟁이 있습니까? 예, 땜쟁이. 예, 땜쟁이. 고마워요. 땜쟁이. 땜쟁이, 요술쟁이. 이래가지고 쟁이 붙이면 조금 이렇게 내리 깔았으면 되죠? 대장쟁이.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쟁이라고 붙이면요. 프로로 이렇게 해서 뭐 해줍니다. 미쟁이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낮춰서 불렀지만은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쟁이가 돼야 됩니다. 프로가 돼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느라는 그게 이 깊은 가슴 속까지 잠겨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나와서 늘 눈물 짓고 고마워 하셔야 되는 거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할 때 그 크라이스트가 무슨 뜻입니까를 먼저 봐야 크리스찬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분. 길어요. 길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딱 하이라이트 치라 그러는 세 단어가 나오는데 딱 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딱 정리가 됩니다. 먼저 한번 읽으셔야 합니다. 제 31문.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무슨 말이라고요? 메시아. 똑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적어놓고요. 우리 보고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우리 보고 뭐 메시아닉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뜻을 풀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누가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왜 요즘도 우리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첫 줄이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연필 있으면 꼭 표를 해놓으십시오. 옛날에 구약에서 기름 부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둘째 줄, 우리의 뭐요? 큰 선지자. 큰 선지자 동그라미 치시고 저는 다 해놨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큰 선지자.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제사장 있죠. 그렇죠? 제사장. 그 밑에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거. 큰 선지자. 그 밑에 유일한 대제사장. 밑에 영원하신 왕. 됐죠? 그렇죠? 보면 큰 선지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유일한 대제사장. 그 밑에 줄 보면은 뭐요? 영원하신 왕.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데 누구에게입니까? 선지자. 그 다음 누구요? 제사장. 그 다음 누구요? 왕.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뜻을 풀어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합니까? 죄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가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왕은 뭐합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선지자. 그 다음 뭐요? 제사장. 그 다음 뭐요? 왕. 요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는 사역은 이렇게 설명해서 해놨잖아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큰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잖아요.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뭐라고요? 완전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단번에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이게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역입니까? 왕의 사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뭐라고요? 다스리시면, 왕은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는 겁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는 구약의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색분이,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첫 선지자, 둘째 제사장, 셋째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 세 가지 사역을 우주적으로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그 사역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그것까지만 하고 우리가 마치는데요. 일단 성경구절 3개를 사도행전 3장 22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 관한 게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가지고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텐데 그러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럼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아멘. 너희 형제 가운데서 유대인이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이 선지자는 큰 선지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와서 뭘 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오셔서 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러는 복음을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큰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로서의 직분. 두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주세요. 히브리서. 증거하기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무엇이라?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요 부모도 없고 모도 없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모르지만은 멜기세덱이라는 그 옛날에 있던 그 제사장의 반차를 그 질서를 쫓아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가 불이 되시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단번에 제물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할 때 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은 제사장, 예수님은 왕입니다. 성경구절 내지 말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떤 뭐 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예, 유대인의 왕으로 맞는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행차하고 하는 거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예,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21장 5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은 무엇을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 됩니다. 왕은 앞뒤로 막 군인들이 아니면 앞뒤로 막 용사들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새끼 나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평화의 왕으로서 임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셋째, 왕.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 모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자라는 그런 아주 대단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선지자로, 그 다음 뭐요? 제사장으로, 그 다음 뭐요? 왕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 모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2번입니다. 32번까지만 빨간하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넘어가다 보니까 잘 넘어가죠,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은 그래 그리스도라 치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라 치고 제32문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아멘. 제가 이 하이델베르 캐테키즘 보면서요, 이런 32번 같은 거 보면서 전율을 합니다. 왜요? 이거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를 그러면 크리스찬이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이런 문장들을 만들었는 이 한 500년 전에 이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신 거 있죠.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셔. 한번 보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새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있는 겁니까? 이게 세례받을 때잖아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고백의 표로 우리에게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 동참했습니다. 동참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때 같이 살았다고. 그럼 보십시오. 밑에 셋째 줄. 나는 무엇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지금부터 연필로 이 하이라이트 한번 쳐보십시오. 세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로서? 선지자로서. 그 다음 보면 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밑에 줄 보면 뭐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대단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는 성경을 그냥 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에 관한 정확한 이야기인 거 있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해서 하나가 됐다는 뜻인데 우리에게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도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뒤죽을 수가 없죠. 어디 나가서 굶어 죽고 아파 죽어도 뒤죽을 수가 없죠. 당당해야죠. 왜요? 왕이잖아요. 왕이 어디 가서 비굴한 거 봤습니까? 세상에 왕이 비굴하면 그것이 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사역입니까?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제사장적인 모습이 없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에게 제사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해요? 드리라. 누가? 우리가? 내가? 어떤 입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증거만 할 뿐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나와서 내 몸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는 뭡니까? 작은 예수로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선지자적인 모습이 있고 제사장적인 모습이 있고 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 12 한번 주실래요? 디모데후서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접붙임 되어있다 그러잖아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뇨? 왕노릇 할 것이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께서 사역하신 그 세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왕이에요. 어떤 왕입니까? 만물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입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접붙임 받 함께 한 몸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들어가서 이런 말씀 기억하면은 절대로 세상이 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신앙을 단단히 붙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셋째, 왕.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셋째, 왕.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제사를 올려드립니까? 살아있는 제사. 구약에서는 원래 다 죽여야 됩니다. 제물은 다 죽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누가 올려드립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알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는 거는 저는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건성건성 드리면요, 그 한 시간 우리 길지 않은 거 그냥 지나가지만 진짜로 예배드리면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요?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크리스찬.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25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우리 한 45분까지 쉬겠습니다. 한 20분은 주창 쉬셔야죠.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귀한 표현들 잘 간직하게 하시고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간식 먹고 힘내어서 열심히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복의 복으로 더해주시고 그 가정에 있는 두 자녀 가정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믿음의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오가는 소식들이 놀라운 간증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두 분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 가십니다. 사역 가실 때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먼데 계신 분들도 보고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우리 31, 32 넘어가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했는데 33번 한번 보십시오. 33번. 예. 33번요. 우리 31, 32는 예수님 그리스도라 그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33번.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아, 우리도 하나님 아들인데 왜 예수님만 외아들이래? 이제 그게 33번 질문입니다. 제가 현대말로 바꿔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옛날부터 요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럼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그 다름이 있습니까? 33번. 이제 짧습니다. 제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내추럴 선입니다. 이거 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양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답트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다시 한번 대답하시면서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텐트를 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라고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래 참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1장 12절. 앞에로 가보면 12절. 요한복음 1장.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고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럼 우리는 양자입니다. 로마 시대, 이 글이 쓰여졌던 시대에 양자는 아버지의 권한을 다 행사합니다. 어릴 때는 행사를 못하지만은요, 성인이 돼서는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양자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자, 예수님은 참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전능하사, 지금 이거 이제 그 우리 사도신경 하는 중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왜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 첫째 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줄.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 같은 거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보혈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뭐 하셨습니까?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피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십자가가 등장됩니까? 그분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집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런 찬송 있죠, 그죠?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 다음 뭐죠? 믿고 뛰어나가, 옛날 찬송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옛날 찬송가 뭐 하는지 아세요? 날래게 뛰어나가, 이렇게 되죠. 날래게, 날래게가 뭐예요? 날쌔게. 저는 그런 게 더 정이 들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래게 뛰어가서 그 보혈 가운데 적수였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4번 예수님을 왜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무엇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뭐 하셨습니까? 구속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뭐합니까?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우리 주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말씀 좀 봅니다. 베드로 전서 1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이나 금 같은 걸 하면 아주 귀중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귀중해 보이는 것까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한, 생명에 관한 한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은금으로 안 되고, 1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속되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같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당시에 주님은요,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지고 있는 분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죽고 살고 뭐 어떻게 하는 모든 권한을 다 지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 집에 가셔서 몇 번 읽어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은혜스러울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간 데가 회의하는 데가 공교롭게도 미시간에 그랜드 래피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 9시 비행기를 타고 떨어지니까 11시더라고요. 밤 11시 이제 픽업 나오는 사람이 나와서 호텔을 딱 잡아 들어갔는데 가는 길이 익숙해요. 20년 전에 우리가 그 그랜드 래피즈로 우리가 왔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처음 그 공항도 그 공항이고 가는 길이 비슷해. 그래서 호텔 딱 들어갔는데 길 하나를 놔두고 옛날 우리가 살던 아파트 미국 와서 처음 얻었던 그 우리 고향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 조금 살았는데 뉴욕에 살다가요 얼마나 거기가 가고 싶던지 옛날에 애들 방학 때 일어나 그리고는 막 아침에 그냥 800 몇 마일을 달려서 그 집을 가서 이렇게 문패하고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오고도 해서 몇 번을 그랬습니다. 근데 호텔 얻어줬는데 보니까 저 길 건너 우리 아파트인 거 있죠. 얼마나 뺑뺑이 돌리든지 그게 가보질 못한 거 있죠. 옛날엔 뉴욕에 있으면서도 800마일을 달려가서 그걸 봤던 거를 길 하나 건너가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 마음속에는요 차곡차곡 쌓인 과거도 있고 차곡차곡 쌓인 추억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 가는데도 옛날 40 다 됐을 때 그 미국 와서 그 아파트가 처음 살던 데가 그렇게 가슴 자리 잡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런 것도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계시록 보면은요 무엇을 절대로 잊지 말고 회복하라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게 뭡니까? 첫사랑을. 그게 다 이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 가서 막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꺼내서 묵상하시면요. 은혜를, 그것을 자꾸 묵상하시면요. 우리 마음이 상당히 정돈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할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제사장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 왕의 사명을 잘하면서 한번 가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복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게 하리라. 잊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성경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지 하나님 오늘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눈물 짓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러 성도님들 사정사정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어떻게 해주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슴 속에 있는 또 자녀들을 향한 사업을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사랑 가운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많은 간증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아버지가 자리를 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서 또 뒤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손길마다 은혜 대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아름답게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